이 여덟 번째 거의 다 두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이제 복음서는 끝나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려고 하고 마지막 날은 모든 걸 정리하는 시간으로 10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복음서 네 번째 요한복음과 예수라고 하는 요한복음 읽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여러분 나눠드린 거잘 참조해 보면서 따라오시고 성경도 쭉 읽어가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의 네 번째 책인데 참 독특한 책이에요. 독특한 말씀 성경. 독특하다는 것은 별로 희한하다 뭐 이런 면에서 독특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저는 사실 복음서를 많은 시간 동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많이 보았지만 네 복음서 중에 한번 어떤 복음서가 제일 좋은가라고 했을 때 꼽아라 하면 요한복음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요한복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할 때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이고 심오한 책인가 성경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좀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도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이 가지는 독특성은 일단은 이 공관복음이 뭐였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마가 누가 이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순서상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게 이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투 볼륨인 하나의 성경을 가운데서 딱 끊어놓는 그죠? 요한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후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1세기 저 끝자락 후반부 역사를 암시하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세상이 바뀌죠. 물론 이때는 교회가 처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50년대가 다르고 60년대가 다르고 70년대. 그러니까 요한은 대략 한 80년대로 기록이 추정이 되니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교회 역사에 그 모든 것을 통찰하면서 보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독특성을 살펴보면 내용상에 있어서 이 공관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사실 공관복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면서 서로 자료 측면에서 의존하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죠? 여러분? 네? 네. 자, 리스판스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서로 의존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공관복음과 의존하지 거의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치 독립성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거의 90%가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완전히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심부터 죽으심까지의 그 역사 인생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자료를 공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관복음과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그런 자료들을 몰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자료들을 풍성하게 자기 요한복음을 쓸때 쓰지 않고 이렇게 그 복음서들의 없는 얘기들을 추가하면서 마지막 1세기 끝자락에 자신만의 마지막 증언을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죠. 그 증언을 세상에 내놓냐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자, 그런 면에서 내용상의 어떤 독특성이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앞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여러분 주어진 그 화살표는 예수님의 그 승천부터 시작되는 구전 전승과 기록 전승 그리고 대략 70년까지 되는 이 기간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이 거의 됩니다. 70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역사를 포괄함과 동시에 80년 이후,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초대교회가 다양한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고 핍박과 반대와 저항과 그 속에서 이 살아남는 아주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갸냘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교회 역사를 꿰뚫은 상태에서 그 마지막에 더욱 핍박이 거센 그 시점에서 지금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 70년에서 80년이라고 하는 대략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역사 이것을 염두에 두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할 내용도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시면 다음 세 번째를 보면은 기본적인 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저자가 누구인가? 저자는 21장 24절 한번 맨 뒤에 한번 봐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21장 24절 21장 24절 맨 마지막 절 바로 앞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보면은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 위에 이야기 속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이 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그 제자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왜 설교가 기냐면 저는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말꾼처럼 설교를 막 말을 많이 할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점핑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시 자세히 처음부터 설명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사도 요한이 누군지.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요한이 저자인데,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 제자라고 써요. 자기가 자기를 여기다가 쓰면서 그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찌 보면 마지막 제자죠. 마지막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세기, 그러니까 요한보다 한 몇십 년 후에 이 프랑스 리옹의 주교인 이레네우스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직계 제자가 폴리캅이었는데 그 폴리캅으로부터 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폴리캅은 요한의 직계 제자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외부적 증거도 그렇게 있습니다. 추정컨대 요한이 이 80년 초반에서 그 80년을 넘어가면서 이 예배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소는 지난 주일날 우리 보았던 예배소 교회,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예배소에 나름 머무르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 초중반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90%가 요한의 자료예요. 예를 들면 공간복음에 나오는 세례, 시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변화산에서 변형되심, 그다음에 여러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과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미 복음서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빼지 않았을까, 그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 요한복음에만 소개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뭐 니고데모 만난 사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인 도마가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의심하는 이런 얘기들, 그 특별한 기사가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가는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체를 보면 간결하고 대단히 반복과 평행이 자주 등장하고 무엇보다도 대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대조, 빛과 어둠 이런 대조, 영과 육 이런 대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은유나 상징도 많이 등장하죠. 은유나 상징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는 뭐뭐이다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증언, 자기 계시, 이것이 요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숫자에도 민감합니다. 요한이 숫자에도 특별히 7을, 7이나 6 이런 것들을, 7은 완전수고 6은 불완전한 수죠.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해서 쓰는데,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 갔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포도주를 만들어내십니까? 손 발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유대인의 돌 항아리. 예? 돌 항아리에 결혼식에 쫙 그 이 부유한 집안의 결혼식에 돌 항아리가 멋들어지게 여섯 개가 딱 앞에 서 있고 거기서 물을 떠서 손님들을 손 씻고 발 씻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잔치가 물을 익어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잔치를 상징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근데 그것이 떨어져 가는데 여섯 개의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면 유대교를 상징해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딱 보란 듯이 부유한 집안에 상징적으로 여섯 개의 돌 항아리를 두죠. 그때 나오는 6이라는 숫자도 유대교의 불완전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과 한참 대화 중에 물을 달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래 너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구나, 이렇게 그 여인의 그 심이 내면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버리죠.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의 수도 여섯 명.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예요. 그에 반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죠. 그래서 요한은 일곱 개의 기적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의 기적수를 세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딱 일곱 개.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일곱 개. 그런 면에서 6과 대조해서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등장하고요. 숫자에 민감하다고 했을 때 그 베데스다에서 사지를 못 쓰는 그 병자의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그 숫자도 그렇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숫자가 153. 예, 153. 그래서 뭐 153마리, 독특하죠. 이걸 다 세어 봤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153마리라고 딱 표시를 합니다. 제가 그 살았던 광주의 유명한 보신탕집 이름이 유로산 보신탕집이었는데, 카톨릭, 아니,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를 간판에 상호로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타이악기도 52, 오병이어의 52, 우리 네, 그렇게 쓰죠. 자, 숫자, 이 숫자에 대단히 민감했다. 요한의 목적을 볼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아주 선명하고 명백하게 요한이 기록해 둡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책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명확하죠. 두 가지입니다.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는 누구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 강력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써 내려가는 겁니다. 구조를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며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이 프레임으로 쭉 진술을 해가요. 그런데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십니다. 유월절이 4번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4번의 유월절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 갔다, 예루살렘 갔다. 다시 갈릴리 갔다, 예루살렘 또 갔다. 결국 예루살렘을 4번을 들어가십니다. 유월절마다 유대인은 가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뭐 시작하자마자 유월절이 와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만 3년 이상이에요. 그죠? 유월절을 4번을 했으니까. 정확히 만 3년 이상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시죠. 그런데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시작할 때 성전, 예루살렘 들어가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전반부와 후반부 두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목적이 의도적이죠. 요한이 그렇게 배열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구조상 아주 또렷하게 독특성은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7개의 기적과 7개의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선언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고, 가나 혼인잔치, 관원의 아들, 38년 병자, 오병이어. 딱 기적은 이 7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나는 뭐뭐이다. 뭐 구체적으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로서, 선언으로서 7개고, 또 내가 뭐뭐이다 이런 거는 좀더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7개가 아주 독특하게 선언으로 등장하는 이 구조만 보아, 이것들이 하나의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간략하게 요한복음을 구별할 때두 가지로 구별해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딱이두 가지로 보시면 아주 간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어떤 단어라고 한다면 영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이죠. 구조상에서 좀그 요한복음이 갖는 독특성 중에 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뭐라고 나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개별 인물 중심의 스토리 전개.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특별히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맨 마지막에 21장에 가면 누구랑 아주 친밀한 대화로 마무리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앉혀놓고 그에게서 세 번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장면. 아주 개인적이죠. 그래서 이 개인 인물들이 복음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이 개인 인물들을 자기의 복음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들을 살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믿었는지 요거를 복음서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까 제가 여기서 일단 답을 드리죠. 제가 왜 요한복음을 좋아하냐면 개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이시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그의 인격을 어루만져주시는가.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이 복음서들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하고 계시는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 믿음, 만남,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친밀감이 확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세상 앞에 섰을 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듯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역, 운명, 우리의 신앙, 목적, 삶의 목적이 반영이 되듯이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어서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한은 보면은 숫자도 그렇게 막 사용하지만 특별한 매개물들을 많이 사용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또 사용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종말에 유대인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그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해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그 구원 그리고 그 잔치라는 개념도 구원 이 포도주는 기쁨 장차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교에 가져오는 것이 큰 잔치예요. 그런 면에서의 포도주나 잔치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자주 씁니다.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 말씀이 빛이신데 세상은 어두워서 밤이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초반부터 나오는 그 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산헤드린의 유대 리더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유대교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없도록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의 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누가 우리 주님을 팝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걸 하라 할 때 유다가 나가죠. 그때 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밤 그때가 밤이더라. 이때 밤.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많이 쓰고요. 우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요한의 독특성이에요. 복음서를 간략하게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나오는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더이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예, 서론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복음서의 서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은 말씀이라는 것. 예,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것.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과 문화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보면은 마치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2세기 때 꽃을 피우는 그 이단 사상이 있죠.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육은 그 없어질 것, 악한 것. 영은 선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이 영원한 이데아 세계를 가는 것. 플라톤 사상에서 나오죠. 이런 대비처럼 마치 요한복음 서론이 지극히 영지주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것보다 훨씬 영지주의는 이보다 훨씬 후에 발전된 개념이고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요한은 그런 헬라 철학적 개념의 로고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는 것은 지극히 유대적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었던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BC 2세기에 나와요. BC 2세기 요한보다 200년 전에 훨씬 전에 200년도 훨씬 더 되는 전에 나오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말씀을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유대적 개념 속에서도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창조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저기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할 때 그 말씀도 로고스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개념 속에서 또 그 바울과 동시대의 유대 철학가 유대인 철학가 필로라고 하는 사람도 로고스를 쓸 때에는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개념을 동원해서 로고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유대적 개념 속에서 요한이 사용하는 로고스도 그런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의 존재. 하늘과 땅을 잇는. 좀 더 압축하면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중재자, 로고스, 말씀. 그런 개념이죠. 그러므로 요한이 이 서론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의 로고스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읽은 그 14절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뭐 하시매요? 거하시매.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라는 건데 다름 아니라 장막을 만든단 말이에요. 구약적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장막을 만들어라 그러시죠. 장막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장막을 만들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구약적 개념으로 예수의 오심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자, 그 다음에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절반, 1장 19절에서 12장 50절에 이 표적의 책은 다름 아니라 왜 표적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냐면 표적의 목적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후에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넘기셔서 23절, 2장 23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결국 표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절반이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 뭐 하려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전반부는 표적을 통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에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나다나엘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 가나 혼인잔치,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가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의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구원이 왔다. 그러니까 파장되어 수치스럽게 끝나버릴 잔치. 거기에서 유대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파장될 뻔한 잔치가 오히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집이 없던데 이렇게 감탄하죠. 그러면서 더 그 잔치가 풍요로워지고 흥이 돋아지며 상징적으로 이 혼인잔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신 자로 표적의 첫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이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그 2장 후반부에 성전, 아까 말씀드린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네,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바꿔버리는 거죠. 대체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내가 곧 성전이며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대화가 3장에 등장하는데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 잠깐만.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 또 표적과 관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으로 온 자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 표적의 목적입니다. 니고데모와의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생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죠. 거기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특징, 아들을 믿고 거절하고 쭉 보죠. 영생을 소유하고 멸망하지 않는데 정죄받고 심판받고 위에서 나고 땅에서, 이런 차이점들을 철저히 그 뭡니까, 이분법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요한이 쭉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별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목마른 상태, 목마른 상태. 무엇에 우물로 물을 기르는 상태인데 그 목마른 실제 이 피지컬하게 목마름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결국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자, 그 자신의 겉모습에 육체적인 모습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모습의 목마름으로 이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교회 안에 한 몸이고 지체라고 많이 강조하지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터놓고 관계를 가질 때에 얼마만큼 서로 깊게 가져갑니까? 그냥 겉모습, 아, 저 사람의 직업이 뭐고 형편이 뭐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 정도 수준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예수님과의 그 육체적인 목마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화시킬 때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하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예. 그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예배하고 싶어 하는 열망. 그러나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말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임시적으로 예배 초소였는데 우리가 어디서 도대체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할 시대는 끝났다. 예배를 대체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영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 여인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받고 어떻게 변해요?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여인으로 바뀌죠. 그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돼버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나의 운명을, 일생을, 생명을 그에게 맡길 만한 만큼의 예수인가.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적절히 그냥 교회 가보자. 그러다가 점점 더 깊게 들어가며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암과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세상과 어우르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 여인의 스토리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 4장 후반부의 사건에서 이 일로 인해서 53절을 읽어볼까요? 4장 53절. 이 표적, 죽게 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결과, 예수님께서 치유한 결과,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어쨌다고요? 다 믿었다. 표적을 통해 믿었다. 이런 사건. 38년 된 병자 참 딱하고 절망스러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이 고쳐주시죠. 안식일 내 고침으로 논쟁이 이제 붙게 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 오병이어. 이 사건도 중요하죠.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냥 기적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오병이어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서 자기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연결시키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개념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픈 현실, 하루의 현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무리들이 또 그들의 또 다른 오늘을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막 따라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따른 목적을 정확히 지적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그 떡을 먹으면 배고프다. 이제는 이제 배고픔입니다. 아까는 목마름이었다면, 이제 우리 인간의 현실은 매일매일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현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무엇을 연상합니까? 구약시대 만나.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근데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Everyday. Everyday. 뭐 하루 나가서 이틀치 걷어올 수 없어요. 썩어버립니다. 하루 가서 하루 먹어야 돼요. 다만 이 안식일을 두고서는 그 전날 이틀치를 걷어오되, 그대로 두면 썩으니까 잘 그걸 삶아서 썩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날 먹는 거예요. 결국은 하루 벌어 하루, 하루 노동해서 하루 먹는 그 현실, 그 하루라도 빠지면 배고픈 현실, 그 현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영적인 배고픔은 예수를 만나야만, 그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만 그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무리를 거르신 사건도 기적도 마치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듯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8장으로 쭉 넘어가서, 8장에 여러분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8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꺽쇠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혹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저의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조금 배경적으로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첫 시간인가 둘째, 셋째 시간에 나누었던 성경이 사본 이야기, 사본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중에 권위 있는 사본들, 아주 권위 있는 사본들은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후대에 첨가되는 건 분명한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오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쏙 빼고 읽어보면 이야기가 흐름이 아주 매끄럽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위치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 가늠한 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독대, 아주 개인적인 친밀함이죠.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스토리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크게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어긋나지 않고,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 돌아다녔던 한토막의 이야기, 권위 있는, 인정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순간에 사본, 필사하는 사본에 이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에 두고 꺽쇠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원본에는 없었을 것 같다. 없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만큼은 그렇다고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때 회자되었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일대에 대해 친밀한 만남은 정말 다른 개인적인 만남들도 충격적이지만, 이 여인과 만남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늠한 여자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자리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과 여섯 번째 표적에서 참 중요한 개념은 이제 소경이라는 보지 못하는 것. 소경,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 누가 고쳤냐? 안식일에.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결국은 이 사건을 두고 유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이 붙어 결국은 소경은 보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볼 수 없게 되는 대조. 육체적인 소경이 예수를 만나 육체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지만 육체적으로는 보는데 예수를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9장 40절 우리 성경 펴서 읽읍시다. 9장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고. 예, 소경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표적의 절정이죠. 1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은 표적의 마지막이면서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나는데 주님이 바로 죽음도 넘어서고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이 특별히 소개하는 건 뭐냐면 요 나사로 때문에 어떤 나사로요? 분명히 죽어서 무덤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나사로. 그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취한 조치가 예수도 죽여야겠지만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 나사로 때문에 많이 믿게 되는 결국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마지막 표적의 결론, 표적의 목적이죠. 두 번째 파트가 영광의 책인데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영광의 책에서 보면은 마지막 만찬에서부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아주 장면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단체가 아니어도 무슨 회사에서도 단합대회 가면 거기서 뭐 발 씻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의 나오는 그 맥락 속에서 보면 가장 친밀한 거죠.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 함께 뒹굴고 자고 먹고도 친밀해지지만 그의 발을 그 냄새나고 그 모래로 뒤덤벅이 된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면서 네가 나와 연합된 존재다. 너가 나와 묶여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않는 요한에게서만 소개되는 굉장히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것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마지막 만찬 때 있습니다. 그리고 고별담화로 14장에서 16장까지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결국 너희가 나에 붙어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다른 복음서는 거기서 뭐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 제자들이 조는 모습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다 담습니다. 참 그 내용을 듣고 기록을 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여튼 뭐 계시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을 수도 있고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모로 중요한 장입니다. 제사장적 중보, 아까 말한 로고스의 개념이 여기에서 역할이 부각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리 교회 혹은 제자들 사이에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로서의 제사장적 중보기도가 바로 17장이에요. 하나님 간절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나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 저들을 떠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이거든요. 저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겠지만 하나님이 진리로 은혜로 붙들어주십시오. 17장에 18장에 이제 체포와 신문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20장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었던 기록 목적이 있었던 20장 마지막 절에 아주 그 깔끔하게 끝납니다. 20장 31절로 이렇게 믿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결론이 깔끔한 그런데 그 후에 하고 21장을 덧붙이는 거죠. 21장은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록.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다 이루었지만 마지막 21장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면서 앞서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19장 19장 18장입니다. 18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5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어찌 보면 나는 멋머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포도나무고 부활이고 진리 길이고 자 나는 멋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반대 개념으로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21장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그 앞에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마지막 21장을 덧붙이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나고 또 21장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둘 수 없다.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으로 끝을 냅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꼭 이렇게 뭐 할 거는 많고 제가 너무 무모한 시도를 한 것은 한 시간 만에 복음서 하나씩 끝낸다는 것은 이거는 참 무지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고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 아주 중요한데 그 오늘을 위한 복음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 대략 좀 서머리를 조금 스킵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복음이 80년대 후반에 그 80년대를 지나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 정황이 뭐였냐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도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자주 모이기도 하고 그곳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교라는 단어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가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정확한 말은 출회도 됩니다. 회당 공동체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라는 단어를 네 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기록이 아니고 이 당시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이제 공동체가 읽는 그 시대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심각한 이 마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읽어다 보면은 마치 요한이 유대교를 공격하는 듯한 정서들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를 막 비난하고 무능력함과 그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꼬집어내는 어떤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아요. 반유대 정서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요한이 유대교를 아주 없을 것으로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는 바로 그 유대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대치되었고 그 일을 예수가 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그 주제 두 번째,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기억이 안 나서 설교의 컴퓨터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17년 한 중반부에 했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의 개인주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났다니까요. 잘 그걸 보면은 개인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개인주의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관용을 베풀어 간섭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개인주의는, 물론 요한이 개인주의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 인물들 하나하나를, 개인적 인물들을 동원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기도 아니고 습관적으로도 아니고 그 예수와 함께 친밀하게 관계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뭐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의 그 거대하고 웅장함을 요한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다만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한 사람과 그 한 사람과 예수의 친밀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됨.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 핵심 가치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자고 내가 그 안에 거해서 그를 살린다. 이 신앙적인 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도 17장에서 아까 말한,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신앙인으로 만드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도 거기 가서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 그 세상에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사명. 그게 이제 from the world, not of the world, into the world라고 하는 그 개념이 17장에 등장해서, 교회라는 개념도 이런 개념이 있고요. 오늘날 여러분을 위한 요한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읽어 내려가는 시종일관 우리 개인에게 던지는 말, 믿음의 결단을 하라. 믿어라. 결단해라. 예수가 누구인지 믿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해요. 이 믿음의 결단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는 이제 시작이고 적극적으로 그의 삶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만 믿고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정리하며 결단해내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스캐너로 들어와 계시다, 장막을 치고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우리는 무시합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다만 그가 믿고 천국 가는 자로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자리, 영광의 책으로, 영광의 책으로. 그래서 두 가지, 누군가에게는 나의 삶이 표적의 책이 되고 나에게는 그 삶이 영광의 책이 되는 그 연합된 상태.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죠. 얼마만큼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개인주의, 우리가 우려하는 개인주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의 예수님의 비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들이 한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교회로 하나 된 공동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도. 이렇게 해서 좀 요한복음을 아주 빨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다만 입술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단 하루, 단 한 시간, 단 한 장소 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빼앗기고 시간이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친밀한 주님과의 연합된 사적인 만남 속에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 온전한 그렇게 변화된 자들로서 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